로마서 7번 메시지 칭의의 주관적 체험 1 칭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함. 로마서 4장은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상 속에 깊숙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합당하고도 생생한 칭의야말로 타락된 사람들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계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게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아닌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타락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그분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으며 잠시도 그분의 얼굴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자신을 끝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도록 부탁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할례는 나 자신을 끝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 사람 안에 옮겨 부으실 것입니다. 옮겨 부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옮겨 부으십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로 이끌려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신 하나님의 어떤 요소와 성분이 부르심 받은 자 안으로 주입되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이 곧 믿음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에 관한 영광의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불러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알기도 전에 영광의 복음 안에 있는 사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성분이 당신 속에 스며들었고 당신은 그분에게 이끌렸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반응했으며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곧 당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당신 안에 넣은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 반응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일종의 반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소리 없이 반향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 마음과 영에 와닿을 때 그 소리는 어떤 반응, 즉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주 예수를 누리는 것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당신 안에 넣을 때 당신 속에 반응이 있으니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은 후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응하여 그리스도 자신인 당신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는다면 이러한 체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불쌍한 죄인이여, 너에게는 의의가 없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나의 성분이 내 속에 들어간다. 이로 인하여 너는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나는 이 믿음을 의의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신 그리스도의 성분입니다. 이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반응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으로 인정되어 우리는 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와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오늘의 이삭인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던 날 하나님께 왔을 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분 후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분 후 우리는 그분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체험을 값진 보배로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단에 바치라. 당신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왕래한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반응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반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볼 때 이 연속된 반응의 마지막 결과는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고 우리 또한 완전히 합당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한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로 칭의의 생명을 갖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생명 공급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은 단지 위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성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위치상의 칭의를 주었고 하늘에 계신 부활한 그리스도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사시며 반응하고 성분을 의롭게 하는 생명을 사십니다. 결국 우리는 위치에 있어서나 성분에 있어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칭의가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칭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관적인 성분의 칭의를 이루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칭의야말로 참된 산 할례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우리 자신을 끝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끝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시작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내적 실제에 주의하지 않고 단지 살갗을 베는 외적 형식과 행위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례란 당신 자신을 베고 당신 자신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이 되도록 당신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여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층위의 외적 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더욱이 이삭의 부활로 인해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두 방면의 이삭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이삭이고 둘째는 부활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 두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인간의 상태는 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두 번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 두 방면, 즉 무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라 말할 때 하나님은 유라 말합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를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눈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1분 후에 나는 무엇인가가 생기도록 부를 것이다. 가령 제임스 바버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시다. 하나님이 제임스 바버를 원한다면 그분은 제임스 바버라고 부르실 것이고 그 사람은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 관해 그러한 선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약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첫 후손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체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또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드렸을 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지방교회의 상태가 거의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교회가 죽은 상태일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오셔서 사망에 빠져있는 그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분을 접촉할 길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접촉하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의로운 위치를 얻으셨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칭의의 부분을 이렇게 로마서 3장만으로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로마서를 읽고 4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것은 3장에서 완전히 설명되었으므로 5장은 3장과 이어져야 하며 4장은 생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후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렇게 얕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구속보다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구속이 하나님의 칭의를 가져오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보지 못합니다.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예로 사용했습니다. 즉 그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폭의 그림을 사용한 것입니다. 4장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는 3장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단순히 죄에 관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되었던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우리는 죄에 관한 언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나라가 될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긍휼히 여겨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참으로 불쌍하다. 나는 내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 너의 타락된 상태에서 불러내려고 왔다.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 한 단체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라 불리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 단체의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토로서 한 나라를 갖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사람은 그 목적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빈다가 다른 것들에 몰두해버렸을 때 그는 죄 속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포함된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포함되어 있기만 하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피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사람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사람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보다는 먼저 그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위하여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다면 당신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단지 당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을 놓칠 것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는 죄와 무관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나라의 씨를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된 창세기 15장의 일을 언급한 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후사는 칭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바울은 이것을 4장에서 언급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세상을 이어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하나님의 칭의는 천당에 가기 위함도 아니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아브라함과 믿는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어받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로마서 3장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세상을 이어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칭의의 주관적 체험의 결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씨가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절실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의로움은 추상적이었고 확고하고 구체적인 것이 못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출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자고 제의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힘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지만 성분상으로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완전해야 한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말을 믿어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너는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홀로 행동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기대하던 바가 아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일을 중지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내가 할례 받기를 원한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은 율법을 예표합니다.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끝내고 자신의 힘에서 떠나 할례 받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표로 볼 때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위치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지만 이삭이 태어날 때 그는 성분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가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의란 단순히 객관적인 위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여겨졌던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우리는 이삭을 우리의 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닌 사람, 즉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이삭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 그날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이 의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위해 좋은 행위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를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좋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나는 그를 원치 않는다. 너는 철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너는 끝나야 한다. 너는 베어져야 한다. 너는 할례 받아야 한다. 나의 산 의인 내 아들이 너의 안에 태어나서 너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참된 체험을 갖게 되고 위치상으로나 성분상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은 후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질 때 그분으로 인하여 매우 만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의만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경험하고 누린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주님은 당신에게 교회 집회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귀찮은 일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만 하면 그곳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은 당신의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다시 반응하실 것이고 수많은 이삭이 또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이삭을 드렸지만 그는 수많은 후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왕국, 즉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몸의 생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몸을 발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14장에서 바울은 몸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풀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모든 형제들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끌렸고 확신했고 그분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을 우리 속에 넣어주었고 우리는 자연히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믿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은 사신 그리스도이므로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반응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게 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든 선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가 낳은 것은 모두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오늘의 이삭, 즉 하나님의 의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우리는 끝나야 하고 할례받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한번 얻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부활 안에서 돌려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결과는 왕국, 곧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칭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려고 로마서 4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몸을 가져 땅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기초를 놓는 것이며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 즉 왕국 생활을 봅니다.